오늘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남부 지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후배들에게 큰 모범이 되시면서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생을 은혜스럽게 보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전에 교회에 계실 때에 교회의 잔디를 깎으시다가 그만 잔디 기계를 잘못 다루셔서 손을 크게 다치게 되셨습니다. 잘 치료되어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 다치신 손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로 있습니다. 잔디 기계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인데 자칫 잘못 다루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또 피해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2011년에 미국 일본 동쪽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만 명 넘게 사람이 죽고 사실은 원자력 발전이 터지면 그때 죽은 것보다 그 이후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원자력은 잘 사용하면 온 나라를 밝히는 에너지가 되지만은 한번 실수나 잘못 관리해서 터져버리면 방사능이 유출 누출이 되어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막강하고 에너지가 무진장 많을 때 그것이 잘 쓰면 유용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 다루면 대대로 피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지금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그들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수천 개를 모은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 대신 유황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의 바로가 제일 무서운 줄로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없던 성도 새로 지어야 되고 강제 노동도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기는 강에 빠져 죽는 바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온 열 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애굽을 향했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애굽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민족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서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가르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가 다시 6장, 7장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이 레위기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레위기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었는데 또 똑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잡한 규례들이 나오는 것인데 겨우 이제 5대 제사 끝났는데 또 5대 제사가 나오려고 할 때는 은혜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읽었는데 또 나오는구나 다 아는 것이야 하고서 금방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만 있다면 진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각각의 본문이 똑같은 제사를 가르칠지라도 그 청중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가르칠 때는 그 청중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7장까지 다시 반복하는 내용은 그 청중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제사를 가르칠지라도 아론과 그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6장, 7장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5대 제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또 따로 이 제사를 가르치는 것인가? 일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면 이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향해서 파괴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죄의 성향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늘 죄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열 번째 우시아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 중반쯤에 등불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임금이 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밝은 스가랴 선지자를 항상 옆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52년간 나라를 능력 있게 통치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농기구를 개발하고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신무기를 만들고 성을 축조하면서 그야말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유다 역사의 중반에 찬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졌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실력이 있고 많은 왕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인데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가 다르나, 이거 간단한 일인데 내가 하면 어떤가 하면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나갑니다. 이때 경건한 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군대 80명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하면서 왕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감히 왕에게 길을 막는다고 화를 내면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다 강행을 했습니다. 불을 켜서 촥 붙였는데 불이, 향단의 불이 다 오르면서 향기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고 불을 붙이자마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향하는 일이 간단한데 왕이 하는 거나 제사장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나,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정해준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5대 제사를 백성들이 지내러 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뽑아서 다시 이 제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그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장로들의 전통을 행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번제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는 그 바쳐진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서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제사를 말하고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매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매일 항상 드린다고 해서 또 상번제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모든 제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를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번제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죄를 치우는 일입니다. 앞에서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죄를 잘 치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배자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모든 고기는 각을 뜹니다. 조각을 내어서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걸 번제단에 가서 태우고 또 갔다 오면 또 안에 내장과 기름을 다 발려내면 그것을 또 갖다 얹고 또 갔다 오면 이제 정강이 다리와 머리 이 뼈들을 다 또 각을 떠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뼈들, 머리들, 또 기름, 내장들 밤새도록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이 되면 번제단 석쇠 위에 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